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13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독일 등 30개국에서 3만 6천 명의 병력이 참여했습니다. 알렉산더 포시바우 나토 사무부 총장은 이날 시칠리아에서 열린 군사훈련 개막식에서 이번 군사훈련은 나토가 군사적 개입부터 하이브리드 전쟁 기술과 선전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포시바우 부총장은 지정학적 상황이 냉전 시절 마지막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됐을 때보다 더욱 불안정해졌다며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과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자들의 지원,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세력 확산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번 군사훈련은 11월 초까지 이어지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일본의 미국의 최신의 이지스함 벤폴드호가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이 2017년까지 추가 배치하기로 한 이지스함 3척 가운데 두 척의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예정대로 이지스함 3척이 추가되면 미 해군 칠함대 거점인 요코스카 기지의 군함이 모두 14척으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이지스함 12척과 원자력 항공모함인 로날드 레이건호 그리고 지휘함인 블루리치함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1945년 일본의 패전에 따라 미군이 요코스카 기지를 확보한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이날 배치된 전장 153m 규모의 벤폴드호에는 최신의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탑재돼 있습니다. 미군이 일본의 이지스함을 추가로 배치한 것은 미군의 아시아 중시 정책인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지만 중국과 북한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나카타 타니켄 방위상이 20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서울에서 한국의 한민국 국방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일 두 국방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 대응 공조 방안 등 한반도 지역 정세와 양국 국방정책과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일본 국회를 통과한 집단자위권법 등 안보 법안에 대해 일본 측의 설명을 듣고 이와 관련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상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나카다니 방위상은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전시회를 둘러보고 판문점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등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일본 방위상의 방한은 제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또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도 2011년 이후 4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터키군이 지난주 영공을 침범해 격추시킨 무인기는 러시아제였다고 아흐메드 다부토글루 터키 총리가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19일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격추된 무인기는 러시아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은 앞서 지난 16일 시리아 적경지역에서 영공을 침범한 국정미상의 항공기에 대해 세 차례 경고한 뒤 격추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군 당국자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격추된 무인기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보군일 것이거나 시리아 내 쿠르드족 무장단체일 것일 가능성 아니면 다른 반군 소속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부토글루 총리는 그러면서 만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터키는 영공 침범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러시아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 6개국과 이란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가 19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합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핵합의에 따라 이란 아라크에 위치한 원자로 전환과 포로도 핵시설, 서방의 경제제재 해제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1년에 4차례 정례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합의 당사국들은 18일 지난 7월 타결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첫 번째 공식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 오는 공통의 이유, 아메리칸 드림 때문일 텐데요. 다른 사람의 꿈을 이뤄주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인 한국인 학자가 요즘 화제입니다. 관갑이 넘은 62세 이길식 교수인데요. 텍사스주 달라스 대학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인물인데요. 올해로 22년째 무료 수학 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대상 학생들은 빈곤 측 흑인과 베트남 학생들인데요. 2년 전부터는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500씩 주고 있습니다. 이 이길식 교수가 빈곤한 학생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무료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이 동기가 됐더군요. 가난 때문에 학교 선생님 집에서 살기도 했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가서 학자로 성공한 자신의 얘기가 이 학생들에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겠냐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양한 재능을 펼치면서 성공하며 사는 미국에서 공부가 인생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요. 이길식 교수에게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일단 공부를 가르치고 학업으로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의 최선의 노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성공하도록 의사로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교수의 무료 수업 소식이 소문에 소문을 타고 인근 도시까지 알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다른 도시에서도 서너 곳의 교실이 생긴다고 하네요.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이 자원봉사로 봉사자로 나선 덕분입니다. 이제 이 무료 수업을 찾는 초중고등학생들은요, 이 교실에서 스스로 출석 표시를 하고 문제를 푸는 뭐 이런 익숙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가난을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길식 할아버지의 교육이 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12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북부지방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 10도에서 24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습니다. 15도에서 24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요.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2도에서 22도 분포. 개성 역시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13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시작해볼까요? 아바가 부릅니다. I have a dream 골라봤습니다.
come to see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 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 I believe in angels, 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 I believe in angels 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 I'll cross the street.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지난주 민주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 먼저 전해드리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벵가지 특위 청문회 출석을 앞두고 이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이 1800년대 화학 실험실이 발굴됐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 TV 토론회 이후에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전국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CNN 방송과 ORC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대선 토론회 이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지율 45%로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조사할 때보다 3%포인트 오른 겁니다.
네.
하지만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더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29%의 지지율을 보였죠. 자, 이번 조사는 미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TV 토론회 직후인 이달 14일에서 17일 사이에 실시했고요.
네.
응답자 중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성향의 독립 유권자라고 밝힌 사람은 425명이었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보도록 하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경우 TV 토론회에 승자로 꼽히는데 역시나 지지율도 앞서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원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31%가 지난주 방송된 TV 토론회를 시청했다고 밝혔는데요. 10명 중 6명 이상이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에서 제일 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잘했다고 답한 응답은 이 35%였으니까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인데요.
네.
이 대선 토론회의 승자답게 지지율에서도 이 45%로 단연 앞섰습니다.
네. 뭐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도 많이 올랐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중순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보다 5%포인트는 올랐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큰 지지율 변화를 보인 후보는 샌더스 후보밖에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TV 토론회 이후에 호감도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에 대한 민주당 유권자들의 호감도는 62%였는데요. TV 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의 호감도는 84%였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호감도의 경우 TV 토론회를 시청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네. TV 토론회에서는 좀 다양한 사안이 다뤄졌는데요. 후보자들의 전반적인 생각과 공약을 알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구체적인 공약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유권자들은 클린턴 후보의 공약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와 의료, 외교, 인종 문제, 기후 변화, 총기 규제 등의 사안들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샌더스 후보나 바이든 부통령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을 보였는데요.
네.
이 샌더스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 소득 불평등 문제에 관해서도 클린턴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TV 토론회를 시청한 응답자들의 경우엔 이 소득 불평등이나 기후 변화 문제에서는 샌더스 후보를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 외교 문제에서만큼은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부통령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제법 높지 않습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부통령의 지지율은 18%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월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 뛰어들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3%였던 데 반해서 이번 조사에서는 47%만이 대선에서 바이든 부통령을 보기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을 포기할 경우엔 클린턴 후보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한다고 가정했을 때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은 56%, 샌더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3%였습니다.
네. 자, 공화당 대선 후보들과 맞붙었을 때 가상 대결 결과도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현재 공화당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업가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맞붙었을 때 가장 승산이 있는 후보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꼽혔는데요.
네.
10%포인트 차로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샌더스 후보가 된다면 9%포인트, 클린턴 후보는 5%포인트 차로 이 트럼프 후보를 이길 것으로 답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대선 후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신경외과의사 출신 벤 칼슨 후보와 맞붙는다고 봤을 때도 바이든 부통령이 8%포인트로 앞서는 반면에 클린턴 후보와 샌더스 후보는 각각 1, 2%포인트 차로 카슨 후보에 밀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그러면 클린턴 후보나 샌더스 후보 또 조 바이든 부통령 이 후보로 나섰을 때 이외에도 다른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은 어땠습니까?
네. 사실 3명의 선두주자에 비하면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율은 미미했는데요. 짐 웹 전 버지니아주 상원의원이 지지율 1%를 확보했고요. 링컨 채피 전 로드아일랜드 주지사와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학 교수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의 경우는 지지율이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요. 오는 목요일 22일에 이 벵가지 특위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청문회를 앞두고 벵가지 특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벵가지 사건은 지난 2012년에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이 무장 괴한들의 습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네.
당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서 미국인 4명이 숨졌습니다. 자,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이 클린턴 후보였는데요. 현재 하원 특별위원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벵가지 특위의 활동 목적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 전 장관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까지 벵가지 특위를 비난했던 목소리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지만은요. 이제는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공화당 소속의 트레이 가우디 벵가지 특위 위원장이 일요일 CBS 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공화당 당원들을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벵가지 특위에 대해 다들 입을 다물라는 거였는데요. 특위 소속이 아닌 이상 특위가 어떤 조사를 해오고 있고 이때까지 무엇을 조사했고 또 어떤 사실을 밝혀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잡음을 만들지 말고 특위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으라는 거죠.
네. 미달 초에 이 현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이자 또 캘리포니아주 출신 케빈 맥카시 의원이 벵가지 특위와 관련해서 실언을 했다가 곤욕을 치렀죠.
네, 그렇습니다. 맥카시 의원은 하원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존 베이너 의원의 뒤를 이어서 강력한 하원 의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 하원의 벵가지 사건 조사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말한 겁니다.
네.
결국 맥카시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장 경선 포기를 전격 선언했었죠.
네. 거기다가 벵가지 특위의 전 조사관으로부터도 특위를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벵가지 특위의 조사관이던 브래들리 포들리스카 미 공군 예비군 정보장교가 관련 발언을 했는데요.
네.
벵가지 조사가 클린턴에게 너무 집중돼 있다는 이유로 특위에 불만을 제기했다가 지난 7월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특위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지난주에는 또 공화당의 리처드 헤너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벵가지 특위의 조사가 한 개인,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네. 가우디 위원장으로서는 같은 당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니까 난감해졌겠네요.
맞습니다. 가우디 위원장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위축했습니다.
네.
가우디 위원장은 또 특위 목적은 변함이 없다며 미국인 4명이 어떻게 해서 목숨을 잃게 됐는지 그 배경을 조사한다는 거죠. 클린턴 후보는 또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중요한 증인이기 때문에 클린턴 후보를 불러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당연하다는 건데요.
네.
가우디 위원장은 이미 50명이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20여 명과 더 만날 것이라며 클린턴 후보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가우디 의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반박했네요.
예, 민주당 소속의 엘라이자 커밍스 하원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국민이 낸 세금 470만 달러를 들여서 조사하고 있으면서 아직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고 20명이 넘는 증인을 더 인터뷰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애덤 슈프 의원은 벵가지 특위 소속의 공화당 의원들이 클린턴 후보를 곤란하게 하려고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렇게 논란 속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청문회에 참석을 해야 하는데요. 클린턴 전 장관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 역시 일요일 CNN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오늘 목요일 이 벵가지 청문회에 참석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미 벵가지 사건에 대해 상원과 하원 앞에서 증언했기 때문에 뭐 더는 증언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은 하겠지만 솔직히 청문회 목적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 대학교에서요. 1800년대 화학 실험실이 발굴돼서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실험실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 전 대통령이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실은요. 1820년대 지어진 화학용 난로로 당시의 실험실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하네요.
네, 이 화학 실험실이 어떻게 발굴된 건가요?
네, 이 로톤다로 불리는 버지니아 대학교의 원형 건물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대학 측이 내놓은 보도 자료를 따르면 이 작은 실험실은 원형 건물의 1층에 있는 로어 이스트 오벌 룸이라는 원형 방 끝에 붙어 있는데요. 반원형의 틈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실험실은 언뜻 보면 부엌에 화로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실험용 화로가 두 개 있고요. 연기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한 것이 1800년대 실험실이 지금까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을까요?
네. 1850년대 이 원형 건물의 벽면을 다 막으면서 움푹 들어가 있는 실험실이 막혀버린 건데요. 이 때문에 세상이 늦게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사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보존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지난 1895년에 큰 불이 나서 이 원형 건물의 내부가 거의 다 불에 탔다는데요. 이 벽 뒤에 있던 이 실험실은 안전했던 거죠.
네.
사실 1970년대 이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이 실험실 난로에 열을 공급하는 화실 두 개는 발견이 됐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 난로의 본체가 드디어 드러난 겁니다.
네. 그런데 토머스 제퍼슨이 미국의 3대 대통령인데 어떻게 이 실험실하고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예, 이 제퍼슨 전 대통령은 정치가이자 버지니아 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고요. 또 화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퍼슨 대통령은 버지니아 대학의 자연사 교수였던 이 존 에밋과 협력해서 이 실험 시설을 갖추었다고 대학 측은 밝혔는데요. 이 1823년 4월 이 제퍼슨 전 대통령이 쓴 편지를 보면 이 실험용 난로를 사용해야 하는 화학 실험은 일반 강실에서 하기가 힘들다며 실험을 위해서 이 아래층에서 물을 끌어오지 않아도 되도록 건물 1층에 실험실을 설치하고 로톤다 지상층에 있는 방 아래에 실험용 난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참 200년 동안이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이 화학 실험실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은데요.
네.
일반에 공개되겠죠?
네. 이 건물의 개보수 작업이 총 2년 정도로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공사가 끝나는 대로 전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사람들이 움푹 들어간 실험실 벽면 안쪽으로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게 막아놓겠지만 눈으로 시설을 확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Air Force One clear for takeoff. Thank you for your hospitality, Moscow.
Air Force One with emergency call.
네, 지금 들으시는 게 이게 미국 영화 에어포스 1에 나오는 음향인데요.
네.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네, 유명한 영화죠. 거의 뭐 20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테러분자들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을 납치를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활약해서 테러분자들을 직접 물리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영화가 그 유명한 미국 배우인 해리슨 포드가 주연해서 이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에어포스 1입니다.
네. 자, 에어포스 1은 방금 말했듯이 미국 대통령 전용기죠?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번역하면 공군 1호기가 되는데요.
네.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비행기가 공군 1호기 바로 에어포스 1입니다.
네. 이 미국 대통령이 어딘가 멀리 갈 때요. 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 푸른색과 흰색을 두른 이 거대한 동체 미 합중국이라고 써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네.
사실 에어포스 1은 특정 비행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 전용기를 뜻하는 호출 부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비행기든지 미국 대통령이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1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에어포스 1이 어떤 기종인가요?
이 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용하는 전용기가 이 미국 보잉사의 747-200 기종을 개조한 비행기입니다.
네.
에어포스 1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미국 공군은 대통령 전용기에 VC-25A란 공식 명칭을 붙이는데요.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이용하는 VC-25A는 그러니까 에어포스 1은 모두 두 대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에어포스 1 일반 여객기와는 다른 특징을 가졌겠죠.
물론입니다. 이 비행기가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부 면적이 약 370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안에 사무실뿐만 아니라 회의실, 침실, 샤워시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 의료실도 갖추고 있고요.
네.
또 대공미사일을 따돌리는 장치도 있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은요 비상시에 미국 대통령이 에어포스 원을 타고 하늘에서 이 작전을 지휘하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 전쟁이나 테러 위협이 생겨서 대통령이 지상에 있는 게 위험할 경우에는 에어포스 원을 타고 하늘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이 전용기가 하늘에 오래 떠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지상과 원활하게 교신할 수 있는 강력한 장비들을 싣고 다닙니다. 지난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을 때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타고 대피한 뒤에 하늘에서 지상 상황을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 전용기를 타기 시작했나요?
네, 지난 1945년에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처음 전용기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용기에 이 성스러운 소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에어포스 원이라는 이름은 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 처음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뜻하는 에어포스 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제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만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이 전용기가 1980년대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주문을 했고요.
네.
또 1990년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 때부터 운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나이가 25년이 넘는 셈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새로운 대통령 전용기가 필요하다면서 연방의회에 예산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재 운항 중인 에어포스 1이 25년이 넘은 기체니까 새 기종은 성능이 더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새 전용기 두 대도 미국 보잉사에서 만든다는데요.
네.
이번에는 747-200이 기본이 아니고 747-8이 기본이 됩니다. 이 747-8 기종을 기반으로 하는 에어포스 1은 이 지금 쓰는 기종보다 길이가 훨씬 길고 힘이 좋답니다. 또 더 멀리 날 수 있고요. 매우 앞선 기술이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자료를 보니까요. 이 새 에어포스 1의 동체 길이가 76m에 달하고 엔진 추력, 그러니까 뒤에서 미는 힘이 3만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또 항속거리,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12,000 킬로미터에다가 공중급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또 대공미사일 회피장치는 물론이고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오는 전자기파 방해를 막는 장치도 들어간다고 하는군요.
네, 상당히 비싸겠네요.
예, 아주 비쌉니다. 미국 국방부가 2016 해교년도에 만 1억 200만 달러 그리고 앞으로 5년간 무려 30억 달러를 쓰겠다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에어포스 1을 운영하는 유지비는 들어가지 않은 액수인데요.
네.
참고로 현재 이 전용기를 운영하는데 시간당 18만 달러가 든다고 하는군요.
시간당 18만 달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적비용뿐 아니라 운용도 비싸기 때문에 종종 이 대통령 전용기를 두고 구설수가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에어포스 1을 소속당 정치 행사에 참석할 때 쓴다거나 또 개인적인 용도로 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죠.
네.
하지만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이 이 새 대통령 전용기 관련 예산을 승인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내년 그 내후년 초 그러니까 2017년 초에 백악관에 나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새 전용기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새 전용기가 올해 주문하면은 2023년에 나온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바마 대통령은 새 전용기를 타지 못하고요. 이 다음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임을 하면 이 두 번째 임기 말에나 신형 에어포스 1을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현재 대선 후보를 유력한 사람이 민주당 쪽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고
네.
공화당 쪽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아닙니까?
네. 근데
만약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요. 또 이제 연임에 성공한다면 이 새 전용기에 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전용기를 상당히 좋아한다면서요?
예, 얼마 전에 이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방문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네?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주어지는 특전이 뭐냐고 묻는데 이 가장 큰 특전이 바로 에어포스 1 전용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또 몇 년 전에는 다른 자리에서 이 자신이 퇴임하면 퇴임하면 에어포스 1을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네, 얼마나 좋으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ABC 아메리카 이어가도록 하죠. 스티브 원더가 부릅니다. I Wish.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정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 알아봤죠?
네, 흰색 건물이라고 해서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백악관은 미국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면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관저이기도 합니다.
네,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 건설되기 시작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대 존 아담스 대통령에서부터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모든 역대 대통령이 이곳 백악관에 거주했는데요.
네.
미국 행정부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백악관은 가운데 있는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웨스트 윙, 서쪽에 있는 서관은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곳이고요. 이스트 윙, 동관은 퍼스트 레이디, 대통령 부인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가족은 본관 3층과 4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얘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보죠.
C is for the capital.
네, 캐피탈이라면은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BOA 사무실 건물 앞에 나서면 이 의사당 지붕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충분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의사당을 찾아갑니다. 내셔널 몰이라고 부르는 넓은 잔디 광장에서 동쪽을 바라보면 아주 큰 흰색 건물이 보입니다. 거대한 돔, 그러니까 반구형 지붕을 이고 있는 이 건물이 바로 미 연방의회 의사당인데요. 상징적인 의미에서나 건축학적인 면에서나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길이가 약 230m, 동서로 폭이 제일 넓은 곳은 100m에 달하는데요. 연 건평이 약 6만 7천 제곱미터니까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보다 더 큽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증축된 결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 폰타나 미 의회 의사당 홍보 담당 국장의 설명입니다.
In 1793, George Washington laid a cornerstone.
1793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주춧돌을 놨습니다. 1800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7년 뒤인 1800년 11월에 의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북쪽 동만 공사가 끝나서 상하 양원 회의가 모두 그곳에서 열렸죠. 그러다가 7년 뒤에 남쪽 동이 완공되면서 하원이 거기로 옮겨갔습니다.
공사가 채 끝나기 전에 1812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1814년 영국과 미국이 치열하게 싸우는 가운데 영국군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습니다. 의사당이 파괴되자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은 다시 필라델피아로 의회를 옮기는 안을 표결에 붙였는데요. 세 차례 표결한 끝에 결국 워싱턴에 남게 됐습니다.
의원들은 파괴된 돌무더기 위에 다시 의사당을 짓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가축만 논일고 별다른 시설이 없는 워싱턴 DC에 남아있기보다는 필라델피아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의회를 옮기는 안을 세 번째 표결에 붙이는데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유령에게 평생 쫓기고 싶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의사당 자리를 정한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이었거든요. 표결 결과 겨우 몇 표 차이로 워싱턴 DC에 남게 됐죠.
이렇게 해서 의사당 건물이 1826년에 완공됐는데요. 하지만 1850년에 이르자 의사당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루이지애나 구입을 통해서 미국 중부 땅을 프랑스에서 사들이는 등 미국 영토가 계속 커지면서 의원 수가 늘어났고요. 의사당을 더 크게 지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1851년에 의사당 건물을 남쪽과 북쪽으로 더 크게 늘리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건축가 토마스 월터에게 증축 설계를 맡겼습니다. 월터는 건물이 수평으로 더 길어지게 되면 원래 있던 30m 높이의 돔이 너무 작고 또 비율에 맞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돔을 더 높이 올리는 설계도를 내놨고요. 의원들이 이를 승인하면서 1864년에 현재의 모습과 같은 의사당 건물이 완성된 겁니다.
돔 바로 아래에 있는 원형의 방을 로톤다라고 하는데요. 전직 대통령과 같이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이곳 로톤다에 관이 안치됩니다. 전직 대통령 말고도 흑인 민권운동에 기여했던 로자 팍스, 한국전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 또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에 참여한 무명 용사들의 관이 이곳 로톤다에 안치됐었습니다. 이 원형의 방 벽을 빙 둘러서 미국 건국 초기의 중요한 순간들을 보여주는 벽화 8개가 걸려있는데요. 조지 워싱턴이 독립군 총사령관직을 사임하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벽화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아마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도 처음이었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승리를 거두고 스스로 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던 군 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내놓고 자발적으로 물러난 건 유례가 없던 일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바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스스로 내놓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권력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조지 워싱턴을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미 의회 의사당은 돔이 있는 본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남관은 하원이, 북관은 상원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원 수가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의원 사무실은 의사당 주변의 다른 건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하원의장 사무실 같은 일부 의원 사무실은 아직 의사당 건물 안에 남아있는데요. 토마스 폰타나 의사당 홍보 담당국장에 따르면 의사당이 증축되기 전에 하원 본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반 구형의 방은 현재 조각상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fter this room was vacated, it became a flea market for a brief period.
하원이 옆에 새로 지은 회의실로 옮겨가자 한동안 이 방은 장터가 됐다고 합니다. 쥐더 채서부터 과일에 이르기까지 장사꾼들이 모여서 별의별 거를 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그렇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각 주정부에 그주 출신으로 중요한 인물의 조각상을 두 개씩 만들어서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1871년에 버몬트주에서 독립전쟁 당시 최연소 소장이었던 나다니엘 그린 장군의 조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조각상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하원 본회의장으로 사용됐던 방은 현재 조각상 전시실이라고 불리는데요. 각 주에서 보내온 여러 조각상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의사당 곳곳에서 여러 조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방문객 안내소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키가 약 6m에 달하는 이 석고상은 의사당 지붕 꼭대기에 서 있는 청동으로 만든 자유의 여신상의 실제 모델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2월 2일 자유의 여신상이 의사당 돔 위에 설치됐습니다. 당시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중에도 의사당 돔 건설을 계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 연방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로부터 약 150년 뒤인 2008년 12월, 의사당 동쪽들의 대규모 방문객 안내소가 문을 열었는데요. 극장 두 개와 대형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 방문객 안내소가 들어서면서 하루 15,000명까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의사당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문객 안내소를 만든 겁니다. 의사당 홍보 담당 국장인 토마스 폰타나 씨는 미국 의회가 좀 더 일반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의사당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의사당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일단 방문객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이 각 의원 사무실에서도 지역구 주민을 위해서 따로 의사당 안내를 하곤 하는데요. 그런 걸 보니까 미국 의회와 일반 국민이 매우 가깝다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상원이나 하원 회의장면은 혹시 보셨나요?
네, 상하원 회의장에 들어가 봤는데요. 그런데 두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 어떻게 다르던가요?
일단 하원은 의원 수가 435명에 달하잖아요. 네. 이 마침 표결이 진행되는 중이어서 그런지 의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의원 발언 중이었다면 분위기가 좀 달랐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런데 표결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두로 하기도 하고 또 전자식으로 단추만 누르면 되는 방식도 있고요.
네, 제가 갔을 때는 전자식으로 표결을 했는데요. 금방 표결 결과가 나와서 몇 명이 찬성하고 또 몇 명이 반대했는지 이 벽에 비춰지더라고요. 이 몇 분 안에 표결이 끝나고 결과가 나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자 상원은 어땠습니까?
네, 상원에서는 표결 장면을 보진 못했고요. 한 의원이 발언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유명 상원 의원들 모습을 좀 볼 수 있을까 기대를 했는데
네.
그런데 회의장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커다란 회의장에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하고 발언하는 의원, 서기, 보좌관 몇 명만 있는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의원들이 다들 모여서 발언을 듣는 게 아닌가 보군요.
네, 또 상원은 그 의원 수가 1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회의장도 훨씬 작았습니다.
네, 이 회의장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누구든지 상하 양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회의가 진행되는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방청권만 배부받으면 됩니다. 이 회의장 위쪽에 발코니처럼 이 방문객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네. 자, 가끔 방문객 안내소에 있는 극장에서 북한 관련 강연을 하거나 또 영화 상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 극장엔 가봤는데 아직 회의장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요. 부지영 기자 얘기 들으니까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한번 마음 먹고 가봐야겠네요.
네. 의원들이 실제로 일하는 모습 보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네.
이 워싱턴에 살면서 한 번은 가볼 만한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캐피탈, 미국 연방 의사당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Lena. Listen carefully.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What do you mean? 무슨 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우리 계획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실패하고 말았다고. 라고 하자 저는 Oh no! Oh, 안 돼! 라고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번엔 리나가 그래서 이제 다른 계획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하자 제가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알았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뭐. 라고 말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Today's expression is back, B-A-C-K, back to the drawing, D-R-A-W-I-N-G, drawing board, B-O-A-R-D,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When you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means your attempt to do something has failed. So it's time to start all over again using different methods. It simply means that you have to start from scratch again. Back to the drawing board는 무엇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전의 계획 등이 실패한 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Back to the drawing board.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리나가 저와 함께 준비한 계획한 일이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리나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죠.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고요.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My boss didn't like my idea, so I have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nd come up with a new on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처음부터 새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해 라는 뜻입니다. 네, back to the drawing board 라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Hey, we need to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What do you mean?
Our original plan went terribly wrong and it was unsuccessful.
Oh no.
So we have to start all over again with a different plan.
Okay, then back to the drawing board it is.
'Let's review. Back to the drawing board.' This expression is used to show that an idea or proposal has been unsuccessful and that a new one must be thought of or planne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Back to the drawing boar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Love, love, lov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린던 데이빗 홀의 All You Need Is Love 들으면서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Nothing you can do.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Nothing you can make that can't be made. No one you can save that can't be saved. Nothing you can do but you can learn how to be you. Time is easy.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범죄 조직들이 돈 세탁을 통해 그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법 자금이 정부로까지 흘러들어가 공직사회를 부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마약 및 법집행국의 데이비드 루나 담당관은 그늘진 불법 경제 안에서 파괴의 제국을 만드는 밀매업자나 마약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최고 경영자나 벤처 투자가 행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은 세계 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기구들에 따르면 불법 경제가 세계의 국내 총 생산의 8에서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불법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위조 또는 불법 복제된 제품의 비율만도 전 세계 제품의 7%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제무역의 어두운 곳에서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거래는 불법 물자뿐 아니라 마약, 사람,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의 밀매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불법 무역은 부패를 낳고 자본과 인력을 합법적인 경제활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불법 무역은 번영하는 경제활동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불법 거래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합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단합된 행동은 나라 간 협력을 강화해 불법 거래에 맞서고 지역사회가 국제무역으로 이득을 얻어 지속적인 개발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의 무역 활성화 협정을 시행하는 나라들이 불법 거래를 없애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조직 범죄, 불법 밀매, 부패와 돈 세탁 같은 범죄에 대항할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를 폭력과 피해 그리고 착취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부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이며 불법 조직의 재정적 기반들을 공격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재산을 압수하고 그들이 금융제도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단절시킬 것입니다. 세계적 위험 요소가 커질수록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 우리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불법 밀매와 같은 어두운 세계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